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지역 주민이 지난 1일 오전 경찰에 전화를 걸었나 봅니다. 지진이 났나 싶어서 신고를 한 모양인데요. 알고 보니까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사가 제작한 이 팰컨 9라는 이름의 로켓이 이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나버럴 공군기지에서 엔진 가동 시험을 하다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고요. 기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로 그 진동을 느꼈던 겁니다. 폭발 사고로 로켓 적재물들이 손실되긴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런데요, 이 토요일 3일 발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시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난 것인데요. 만약에 3일 당일 로켓을 실제로 발사할 때 폭발이 났었다면 글쎄요, 인명피해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사고 피해 금액이 많겠지만 이 로켓 발사 1회당 6,200만 달러가 든다는데 큰 피해를 줄였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행착오가 있어야 큰일을 이룬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이고요. 세계 최강국의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흑인 남성 4인조 그룹 플래터스의 노래입니다. 오직 당신뿐 Only You 들어보시죠. Only You Can do make all this world seem right Only you Can do make the darkness bright Only you and you You are my destiny.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중에게 한 주제의 내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묶어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First owner. First owner, 첫 번째 주인이란 말인데요. 미 동부 지역의 한 흑인 여성이 만화 가게를 연 것이 화제입니다.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 위치한 만화 가게인데요.
My name is Arielle Johnson. I am the first black female-owned comic book store on the East Coast. I was inspired to open the shop because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에리엘 존슨인데요. 난 미 동부 지역의 첫 번째 만화 가게 흑인 여자 주인이죠. 그동안 백인 남성들이 소유했던 게 미국의 만화 가게 풍경이었죠.
Very white, very straight, very male. What has amazing?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만화 작가들이나 만화 가게 주인들도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에리엘 존슨 씨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첫 번째로 흑인 여성으로 만화 가게 주인이 됐고요. 이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NN 머니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흑인이 주인인 만화 가게는 딱 다섯 개뿐인데요. 2003년에 문을 연 존슨 씨의 만화 가게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색깔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 이야기 만화가 수두룩합니다. 엑스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배트맨, 슈퍼맨 등등 미국인들이 즐겨보는 초능력자가 주인공인 만화들에다 매우 다양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만화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존슨 씨가 그런 만화 주인공들의 열렬한 팬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만화 유통업체인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스에 따르면 올해만 100여 개의 만화 가게가 새로 들어섰다는데요. 지난해 생긴 수보다 거의 4%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만화 가게 주인인 존슨 씨 역시 흑인 여성 만화 가게 주인으로서 그저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까지 여기 있었고 오늘 여기에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자리에 있을 거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진 와일더.
Hold your breath. Make a wish. Count to three. Come with me and you'll
지금 듣고 계시는 목소리는 미국의 희극 배우 진 와일더의 목소리입니다. 진 와일더는 미국의 배우이고 극작가면서 영화 감독이었죠. 1970년대 블레이징 새들즈, 젊은 프랑켄슈타인 이런 희극에서 열연했던 유명 배우 진 와일더가 지난 29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83세였습니다. 진 와일더 하면 곱슬머리가 떠오르는데요. 대표작으로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 등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윌리 원카로 분한 진 와일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잊으면 안 돼. 이 말을 들은 소년 찰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윌리는 대답하죠. 영원히 오래오래 행복했단다. 네, 원하는 것을 얻고도 행복하지 못한 어른들처럼 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There is no life I know. 진 와일더가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가 관절염을 앓았는데요. 의사가 그랬답니다. 엄마가 항상 웃을 수 있도록 해드리라고 말이죠. 진 와일더는 평생 이 말을 기억했고요. 진 와일더를 기억하는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를 유쾌하고 감동을 주는 인물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기자들의 취재된 얘기를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들의 못다한 얘기, 취재 일화 등등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편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북한 관련 주요 소식 머리 기사로 훑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뉴욕 시간으로 26일 오후 11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었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에 대해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사변적 행동 조치를 위협하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31일 VOA 한국어 방송 기자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과 미국의 우려,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중시 가능성 등으로 북한 의제가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인데요.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월 1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과 일부 고위관리들의 처벌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해당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정권 내부에 이런 혼란을 우려하냐는 질문에 자신이 보도의 진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정권의 잔혹성과 타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뢰라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VOA 한국어 방송의 사회재난 인권 관련 소식 31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3개 나라를 공개했습니다. 네, 간추린 지난주 한반도 주요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번 보고서 이름이요.
네.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인데요.
네네.
전략을 짜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어떤가요?
아, 네.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무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설명하라 뭐 이런 보고서입니다. 제가 그 보고서 내용을 쭉 봤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나 계획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주로 구성된 그런 보고서더라고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올해 초에 상하원 의회를 통과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발효됐는데요.
네.
그 법의 302조에 국무장관이 법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가 제출된 거고요.
보고서 작성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발효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게 따져보면 법정 시한은 8월 16일, 8월 16일인데요. 이 날짜를 조금 넘긴 24일에 제출됐습니다.
네. 국무부 보고서인데요.
네네.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직접 보셨어요?
네, 국무부가 자체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를 공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상하원 외교위원회 쪽을 계속 접촉을 했어요. 왜냐하면 법 자체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2주 전쯤에 이제 10 6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법정 시한인 8월 16일 전후해서 네. 그때 연락을 이제 취했을 때는 거기 상하원 외교위원회 보좌관들이 우리는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줬고요. 최근에 26일, 7일 이때쯤 연락을 했을 때는 보통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는데 그날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여서 이상하다 제출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다음날 상원에서 저한테 보고서를 전문을 보내줬습니다.
네, 네. 그 내용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그 주제 자체가 국무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그 보고서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첫 번째 부분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네.
또 두 번째 부분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또 세 번째 부분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나라들 명단이 있었고 네 번째 부분으로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들 명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 가지 분류 항목 중에 네. 뭐 국제사회 인식 높이기, 네네. 인권 개선
네.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사실 이 말 자체는 귀에 참 익은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새롭다는 느낌은 적은데
네.
강제 북송하는 나라들 명단은 익히 알고 있고요.
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나라 명단은 좀 새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하세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기자들 관심이 가장 집중돼 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김이 빠진다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국무부가 이렇게 강도 높은 그런 표현이 없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강한 편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나라들의 북한 노동자가 고용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럴 정도 되면 그럼 북한을 고용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 나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 한국과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언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런 나라에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다고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련 정보가 있는데 한국이랑 그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있다. 이게 정말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검증하는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국가 명단이 있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국가 명단을 제시할 때도 이런 나라들의 북한 노동자들 고용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비정부 기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런 나라들의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낮은 수위로만 이 국가들 명단이 제시돼 있어요.
네. 사실 뭐 어딜 가나 해외 노동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다 일을 하고 있지만
네.
북한 노동자들의 이 현황이 중요한 게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이
네네.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명단의 용도가 인권 개선인데 그런 네. 전략도 소개를 했는데 뭐 새로운 게 있을까요?
새로운 전략이라고는 사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또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자체가 저희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사실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새로운 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요.
새로운 게 없다는 게
네.
이렇게 좀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게
네.
정말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더 말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은 이런 행동들을 취했는데 예전부터 있어 왔던 행동들인데요. 그 행동들을 국무부가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네.
또 자주 언급하고 있고 훨씬 강도 높게 그 같은 행동들을 취하고 있어요. 국무부가 정말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조은정 기자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셨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네.
그 한국 국회에서 11년 동안 계류돼 있다가
네.
법으로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되기 며칠 전에
이제 24일 날 의회에 제출됐으니까요. 며칠 전에 나온 게 맞죠.
네.
네네. 저희 네. 바로 입수했으니까.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들도 또 주목해서
네네.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한국 언론에서는 미 국무부 이번 보고서를 좀 왜곡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뻥튀기 된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나온 20여 개 국가들을 앞으로 압박할 것이다.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상당히 약하게 언급했고 또 추가 조치도 전혀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너무 띄워서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제출된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 이 대북 제재 강화법을 근거로 의회에 제출됐는데요.
네.
내용 좀 볼까요?
네. 정식 명칭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인데요. 네. 이 법이 상당히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정말 빨리 통과됐어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올해 1월 7일에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부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진행돼서
네.
이 법안은 거의 한 달 만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기존의 어떤 그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북한 관련 제재법이나 압박하는 그런 법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광물이나 지하 자원을 북한 정부로부터 사고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한 건데 아시다시피 북한 정부의 주요 수출품이 광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북한의 돈줄을 꽉 조여서 북한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행태를 좀 바꾸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보여준 거고 의원들이 여러 차례 수년 동안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좌절감을 느낀다 그리고 특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냐 이러면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북한 계속 이렇게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는데 뭔가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기류가 다 반영돼서 특히 이제 4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폭발한 거죠. 바로 사상 초유의 가장 강력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네. 뭐 의회에서도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이 강력한 걸로 풀이가 되네요.
네네.
네. 자, 앞으로 또 대북 제재 강화법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보고서가 더 나와야 한다고요?
예, 그 보고서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보고서가 벌써 나왔는데
네.
또 앞으로도 두 개가 더 나와야 돼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 또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에 대한 기밀 보고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는 기밀 처리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입수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예, 참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COI 보고서가 2014년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2년이 지나서 거의 3년이 돼가는데요.
네네.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이나 국제사회 차원으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정작 북한 내부 주민이나
네.
공포정치가 더해가고 있는 평양시의 분위기는 달라질 기미가
아니 뭐 아랑곳하지
네.
않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이후에도 버젓이 또 최근에 내각 부총리 처형됐다는 소식이
네.
또 나왔잖아요.
네.
전혀 국제사회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라 그래야 될까.
오히려 아니면은 역으로 그 자체가 떨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모습일 수도
네네네.
있겠고요.
네. 네네.
네. 조은정 기자 보고서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끝으로 수첩에 한 줄 적는다면.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가슴으로 접근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잔뜩 정책 얘기를 했지만
네.
미국 정부가 왜 북한 인권을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미국 민간단체들이 그리고 저희 기자들이 왜 그게 뭐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인류 역사상 또 저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력한 그런 동기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이런 문서들을 읽어보고 정책들을 읽어볼 때도 결국은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그 처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 국무부 북한 인권 전략 보고서와 관련해서 취재 수첩 한번 열어봤습니다. 조은정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최신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메간 케이건, 미국의 여성 가수인데요. I'm gonna love you like I'm gonna lose you.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는 절절한 연애 감정의 노래인데요. 들어보시죠. I found myself dreaming in silver and gold like a scene from a movie that every broken heart knows. We were walking on moonlight and you pulled me close. Split second and disappeared and then I was all alone. I woke up in tears with you by my side, breath of relief, and I realized no, we're not promised tomorrow. So I'm gonna love you like I'm gonna lose you. I'm gonna hold you like I'm saying goodbye.
Of an eye, just a whisper of smoke, you could lose everything. The truth is you never know. So I'll kiss you longer, babe. Any chance that I get, I'll make the most of the minutes alone with no regrets. Let's take our time to say what we want. Before it's all gone, 'cause no, when you promise tomorrow, so I'm gonna love you like I'm gonna lose you. I'm gonna hold you like I'm saying goodbye. Wherever we're standing, I won't take you for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내 한인 1세대와 2세대들이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풀기 행사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 한국문화원에서 북한을 주제로 한 퀴즈쇼가 열렸습니다. 퀴즈쇼 트리비아 온 코리아 유니피케이션. 퀴즈쇼 이름의 트리비아라는 말은 하찮은 것 혹은 일반 상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이고 코리아 유니피케이션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의 의미만큼 어렵지 않은 북한 문제를 풀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주최 측은 15개 문항을 각각 3회로 나눠 출제했고 각 회전이 끝날 때마다 답을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5명에서 7명으로 짜인 6개 조가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즌 조선, 비빔밥, 해운대, 레드망고 등 즉석에서 재치 있게 조의 이름도 붙였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부분 워싱턴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으로 한국, 인도, 터키,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입니다. Teacher... 주최 측이 낸 문제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누구인지 사진으로 알아맞히는 기초 문제에서부터 북한 용어와 한국 전쟁 관련 등 다양했습니다. 38선의 공식 명칭이 무엇이고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한 한국의 영화 감독으로 북한에서 불가사리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이름을 아는지, 한국전쟁 참전국가 관련 문제, 그리고 한국 내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제시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답하는 OX 퀴즈 문제도 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오징어라고 하는 해산물을 문어라고 부르고 문어는 오징어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6년 동안 한 학급을 책임집니다. 생소하기만 한 북한 주민들의 일상도 문제로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회전이 끝난 뒤 정답을 알리자 참가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췄다는 듯 환호성과 함께 정답을 미처 적어내지 못한 참가자들의 안타까움의 탄성도 들렸습니다.
라운드는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목화, 목련이라고 썼는데
I mean, the second round, most of them were the hardest for me. Yeah, because I'm not very familiar with North Korea. So.
Hardest question was the Ethiopia question, the Africa one.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왔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아프리카 나라를 묻는 질문이 어려웠다. 신상옥 감독 이름을 맞히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는 참가자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채점을 하는 심사위원석은 다른 분위기입니다. 5명의 심사위원들은 6개 팀이 제출한 답을 확인하며 참가자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 수준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퀴즈쇼 행사는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사이스 산하 비영리단체인 세종소사이어티와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서 위촉한 민간학술단체인 통일교육위원회 워싱턴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한인 1세대와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는 2세대 한인, 미국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겁니다. 행사를 기획 진행한 주미 한국대사관의 박인주 의회과 연구원입니다.
저는 그때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했는데 여자인지도 몰랐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비롯해서 보면은 아직 한국이란 나라는 알아도 당장 대통령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좀 더 인식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일단 주된 기대입니다.
박 연구원은 2년 전 세종소사이어티 단독으로 퀴즈쇼를 했었고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 여성이란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다며 한반도 전반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점을 느껴온 것이 이번 행사를 연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육위원회 강수일 회장은 한반도 통일교육을 한인과 미 주류사회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서 우리는 통일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네들을 젊은이 세들,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뭐 3세대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우리가 통일의 중요성, 통일은 꼭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5년째 강의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인들 1세대, 1.5세대, 2세대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 내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한국이...
강수일 회장은 미 국방부에서 방공무기 분석가로 활동했고 현재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퀴즈쇼는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며 막을 내렸는데요. 아메리칸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계 러시아인 리종은 씨가 차지했습니다. 리종은 씨는 이번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유익하다며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I do support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I think in a long-term perspective, unifying the two Koreas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 of not just
20대 미국인 남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다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Oh, I had a lot of fun. I did not know that much about Korean unification trivia, so I feel a lot better now.
1등 수상자에게는 한국 통일교육원이 발행하는 기념증서와 부상, 나머지 입상자들에게는 소액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전후 세대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유쾌하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반 상식 퀴즈쇼. 주최 측은 두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번째 행사인 만큼 앞으로 꾸준히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인주 연구원입니다.
수준들이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들도 많았는데 솔직히 맞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놀랐고요.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이나 아니면 이제 남북한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이 높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제대로 해서 꼭 100명 채워서 규모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참관한 주미 한국대사관 구병삼 통일관은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한반도 통일이 주제인 퀴즈쇼에 참가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특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마 비슷할 건데요. 나의 문제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또 기성세대가 될 거고 또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이 곧 될 건데 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이런 문제를 한번 이 자리에 와보고 한번 고민을 해봤다는 게 아마 그들에게 많은 기억과 앞으로 이렇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진입니다.
네, 어떤 일이든 시작은 이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적극적인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험프리 길버트와 월터 랠리 형제를 시작으로 영국은 본격적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신대륙 땅 로노크 섬에 정착했던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들으라,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영국은 신대륙 탐사를 전면 중단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난 신대륙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랍니다.
런던 회사는 100여 명의 영국인들을 데리고 버지니아로 향했고 제임스 타운이라는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제임스타운의 정착민들은 새로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날씨를 짐작할 수 없으니 시기에 맞게 씨를 뿌릴 수가 없었고요. 농사 기술도 건설 기술도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근근히 버텨왔던 양식마저 곧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렸고 다시 뭘 해볼 기운도 없고요. 광활하게 넓은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으니 내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영국왕 제임스 1세의 허가를 받은 런던 회사를 따라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인 정착민들. 제임스타운에 도착했던 그해 겨울, 정착민의 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런던에서 식민지를 관리하던 회사는 이런 어려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낯선 땅으로 보낸 영국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관심 밖이었고 그저 정착민들이 금을 찾거나 그 지역 강을 통해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떠날 때의 기대와는 달리 정착민들은 황무지에서 힘겹게 살아야 했는데요. 정착민의 한 사람이었던 존 스미스 선장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런던 회사만 믿고 기다릴 순 없습니다. 런던 회사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따위 관심도 없고 그저 금이나 찾아서 바치고 동방으로 가는 통로를 찾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런던 회사의 기대는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통스러운 굶주림과 모든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국에 탐험가면서 식민지 개척자인 존 스미스는 런던 회사의 이주자들과 함께 버지니아의 최초의 식민지인 제임스타운 건설에 앞장섰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을 얻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곳 날씨와 땅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기술을 배워 집을 짓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또 현지인들과 물물 교환을 해서 옥수수나 필요한 것들도 얻어야 하고요. 우물도 파고 정확한 지도도 작성하고 든든한 울타리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존 스미스의 노력에도 제임스타운 정착민들은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죽어갔습니다. 런던 회사는 1606년에서 1622년까지 6,000명을 버지니아로 보냈고 이 중 4,000명이 머나먼 신대륙 땅에서 척박한 환경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임스타운의 초기 정착민들을 도와준 인디언은 포우핫한 인디언들이었습니다.
포우핫한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린 모두 병들거나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 같은 낯선 이방인에게 음식을 나눠줬고 숲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줬고요. 여기 환경에 맞는 곡식을 심는 방법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다루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우린 정말 인디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도와줬는데도 정착민들은 뭐든지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착민들의 이런 태도는 인디언 원주민들의 분노를 낳았고요. 결국 서로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622년 인디언 원주민들은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정착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정착민 340명이 사망했고요. 정착민들은 그 보복으로 버지니아 해안지대에 사는 인디언 종족을 파괴했습니다.
인디언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젠 본국인 영국도 런던 회사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인디언에게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짓고 식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활한 신대륙에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런던 회사의 배에 올랐던 제임스타운 정착민들. 척박한 환경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1624년까지 제임스타운은 확고한 영국 식민지로 구축됐습니다. 새로운 작물인 담배를 경작하고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로켓 발사 시험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에 미국의 우주 탐사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망한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조지 말로리가 했던 말을 인용했는데요.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 정상에 오르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라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 말을 인용한 이유는 우주가 거기 있으니까 탐험을 한다라고 들리는데요. 네, 우주를 향한 또 자연을 향한 인간의 도전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대상이 무엇이 됐든 도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